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감격누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에 짓눌려서 죄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구원해서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싸워서 패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열두 제자를 부르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뽑으신 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어 천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마가복음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100%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심령에 성령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 축복이 우리 삶에 계속 누려질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제자들처럼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감격을 누리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22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원사역에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갈릴리 호수가 깊고 넓다 해서 바다라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우리가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야 하는지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 해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그냥 가보면 되는 것입니다. 물을 명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근거 없는 이런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갈대와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너는 본토 치적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너 어디로 가라고 하는 지시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씀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브라함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무슨 계획이 있고 작정한 일들이 있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라, 해보라 하면은 해보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복종해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 10장 사이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발걸음을 아브라함이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국은 22절에, 22장에 보면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제사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승리합니다. 합격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에 혹은 말씀에 해보라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 건너가는 땅이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이 가버나움 쪽입니다. 근데 저쪽은 어디냐면은 26절에 나오는데 그라사인 땅입니다. 그라사인 땅. 26절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라사인 땅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지역을 다른 이름으로 호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직업이 뭐냐면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그라사 지역은 주전 5세기에 형성된 헬라 문명, 문화권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는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유대인들은 그곳을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당연히 또 그라사인 지방도, 지방의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이 호수 하나를 두고 이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살고 저쪽에서는 이방인들이 지금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리 가자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뭐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갈릴리 호수로 이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예수님은 그냥 배에 타자마자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잠이 들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거 예수님도 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곤한 걸 경험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잠이 드신 거예요. 그 잠이 들고 얼마 가다가 배가 큰 광풍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광풍이란 말 단어가 미칠광 바람풍이에요. 바람이 그냥 갑자기 그냥 미치듯이 분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난폭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그냥 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지를 가보신 분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만은 제가 그때 마침 성지 탐사 훈련 때문에 갈릴리로 갔었을 때에 그 베드로가 탔다는 배를 뭐 지금 아주 신식 배예요. 그런데 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이 나가지 않는데 그날 따라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파도가요 그냥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냥 바람이 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200m나 낮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압니다. 거기 보면은 주변이 저 산으로 딱 되어 있는데 호수가 딱 맑은 날에는 저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산에서 내리치는 이 바람이 대단한 위력으로 파도를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그때 주무실 때에 한순간에 그냥 바람이 불어서 배에 물이 그냥 차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뭐라고 깨웠느냐면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에 거쳐서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꾸짖었다는 말씀은 자연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지닌 예수님께서 특히 귀신을 내쫓을 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은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 사역은 악한 세력, 광풍과 같은 것이 막 이렇게 회방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잠잠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원치 않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위기나 시련과 큰 광풍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은 그것을 잔잔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책망하는 뜻 아닙니다. 야단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그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희들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자상하게 주님께서 지금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단을 치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구원사역에 우리가 동참될 때에 광풍과 같은 여러 가지 방해와 시련과 어떤 역경과 공격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깨를 살짝 치시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괜찮다, 괜찮다,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인생을 살아오다가 보면은 여러 역경이 많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평안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는 항상 풍랑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방해와 회방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우리가 그걸 해결하지 않게 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어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때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오늘 이 광풍처럼 아마 그보다 더 큰 광풍이었어요. 그 여러 날 동안 망망대해를 큰 풍랑 때문에 배가 그냥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배가 깨어졌어요.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배만 파손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안심해야 합니다. 나는 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고백했는데 바울의 말대로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살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이 어렵다, 힘들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하는 그 마음 말은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해보겠다고 하면은 주님이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주님을 위해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부, 주님을 위해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 주님을 위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풍은 잔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항해와 같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원하지 않는 물이 가득 차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가라앉을 지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주시고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이면 제가 한국을 들어갑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미국으로 저희 부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사역들을 하게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 두려운 일, 힘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두려운 일, 힘든 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보겠다고 의지적으로 한번 해보면은 주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문제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만 세우면은 위협과 박해와 공격과 환란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내리자 말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옷도 안 입었어요. 그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그냥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그냥 부르짖으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요, 오늘 2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돼지 떼 뒤에 나오는데요. 2,000마리 안에 그 귀신들이 들어갔다 하니까 이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냥 그야말로 혼을 완전히 장악하고 육체까지 장악하고 삶의 자리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그런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큰 복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이것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무래도 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과 삶을 짓밟고 이 죽이는 사탄이 붙잡히면요, 정말 참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상품화하고 인권을 유리하는 것은 그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정말 마귀의 그 역사 가운데,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대만에서 사람의 심장을 판다는 그런 광고를 냈대요. 대만 사회가 완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온 세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뭐 신장을 판다느니 혹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봐도 공공연하게 사람의 심장을 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죽여서 그 심장을 꺼내서 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사람에게 약한 게 뭐냐면 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는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일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으로 유혹해서 인신매매를 해요. 인신매매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심장을 꺼내서 판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소행이죠. 사탄의 소행이죠. 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군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당시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단위에서 3,000명에서 6,000명 사이의 정도의 군인으로 구성된 군대를 의미하는데, 그 사람 한 사람 안에 혼에 귀신이 그 정도로 완전히 들어가서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은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피곤한 중에도 의도적으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그라사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31절에서 마지막 33절을 보면요, 이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은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무적행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9장과 20장에 나오는데 바닥이 없는 구멍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결국은 사탄과 그 귀신들을 가둘 장소입니다. 근데 귀신들은요,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사탄도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그곳으로는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허락하니 갑자기 돼지떼들이 그냥 비탈로 그냥 달려 내려가서 갈릴리 호수에 그냥 빠져 몰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귀신들을 좀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시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해진 때가 되기 전에는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는 그 귀신의 요청을 이제 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었지만은 때가 아직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3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37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대제를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을 했습니다. 갑자기 돼지가, 여러분 돼지 몇 마리라고요? 2,000마리요. 여러분 그 산빗달에 돼지를 2,000마리를 풀어놨다고 칩시다. 엄청난 돼지 땜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그냥 뭐 정신없이 쏜살같이 그냥 막 타고 내려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 빠져 다 몰살되니까 치던 사람들이 그냥 막 너무 그냥 막 이거는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냥 도망하고 동네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걸 보러. 예수님이 아마 탄 배는 있을 거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옆에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귀신들 든 그 사람은 이제 보니까요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동네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어쩔 줄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6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귀신 들려서 처참한 그 인생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한 사람을 구원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와 돼지떼를 더 소중히 여기고 생각하면서 좀 제발 좀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 삶에 어플라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는 276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시카고는 살기가 참 좋은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곳도 많습니다. 다운타운으로 가보면은 높은 빌딩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잘 조성되어진 여러 문화 환경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명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시카고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고 시카고 남쪽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하루에 총에 맞아 숨지는 땅이 시카고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시카고는 1910명이 총에 맞았고 326명이 사망했습니다. 1584명이 부상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는 지금 전쟁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하게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시카고 저 남쪽에는 지금도 아마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사람 안에 미움과 분노와 공격성을 자극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가서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올해 들어서 지금요 통계를 다 지금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보니까 600명 이상이 총에 맞아 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 땅에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게? 그런데 사실입니다. 귀신들이 들끓고 사탄이 화제를 치는 것이 바로 이 시카고 땅인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전혀 마음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땅을 위한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볼 때는 영적인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경제적 가치로서의 모든 것을 다 평가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어쩌면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시카고 땅에 이렇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과 39절을 보게 되면은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39절 한번 읽고 싶은데요. 같이요. 3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참 놀라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귀신 들려서 사람이 아닌 그 한 존재가 예수님을 인해서 귀신이 다 떠나가고 멀쩡해져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걸 동네 사람에게 전파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증인으로 파송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익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요, 성경에 똑같은 곳에 성경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한 지역, 어느 지역이죠?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일부러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수가성의 여인 만납니다. 그 여인이 다섯 명의 남자와 헤어지고 여섯 번째 살고 있지만은 그는 마음에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낮에 한낮에 물을 떠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을 건네고 그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온 물 항아리를 그냥 놓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수가성 여인. 주님이 그 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기를 꺼려했던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해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죄 용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싸워야 하지만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넘어지고 깨어지면 주님은 또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인된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이 감격을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두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관심을 추구해야 할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든데 좀 쉴까? 아니면 힘들고 피곤해도 또 주님이 원하시니까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것을 택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쉬는 쪽으로 택합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건 해보는 것을 택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의지를 세워서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이게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이 현실의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게 뭐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그 사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쁘지만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주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면은 신비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미시간 그랜 레피지에서 칼빈 신학교에서 두 과목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알매에 대한 굶주림이 채워지면서 얼마나 하루에 보니까 6시간이 아니더군요. 8시간이더군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그냥 받아 쓰고 그냥 얼마나 그냥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지난주 주일 지나고 새벽 2시 못 돼서 출발했거든요. 밤에 차량 좀 없을 걸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도착하니까 칼빈 신학교 도착이 6시 10분 정도 됐어요. 그리고 1시간 시차가 있거든요. 거기가요. 그래서 이제 그 친학교 앞에서 쉬어놓고 차 안에서 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이제 긴장하고 운전하고 왔는데 좀 자야 되겠다 싶어서 의자를 딱 이렇게 눕혀가지고 쫙 놀라고 하는데 그 건물 앞에 건물 안에 불이 딱 켜져 있는데 그 채플이에요, 채플. 근데 이 가만히 보니까 채플의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는 것 같고 그 창문으로 보니까 그 넓은 채플에 두 사람 정도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느냐 하면은 너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 마음은 아, 좀 눕고 좀 잠 좀 자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어나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설교를 마쳤습니다. 목사님 설교 마셨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는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기도할 때 자근자근자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막 그냥 부르짖고 막 어떻게 보면 막 방정을 떠들지 막 그냥 기도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어떻게 뭐 그냥 뭐 피곤한 게 다 가고 그냥 막 쭉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아무도 없고 이제 혼자 있어서 이제 나오는데 뭐 아침에 뭐 블랙퍼스트도 좀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딱 나오는데 그 앞에서 어떤 젊은 목사님이 아주 참 정말 인상이 좋은 목사님 딱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와, 목사님. 그래서 어떤 일이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우리 채플에 들어왔어. 기도를 하면서 우리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제발 우리 집에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저녁에 우리 집에 식사를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갔습니다. 가니까요. 음식을 사모님이 차려서 저녁 식사를 줬죠. 그 뒷날도요. 또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수업만 마치면 딱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가시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분이 정말 실력 있는 분이고 이제 PhD 학위를 이제 완전히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참 신학자, 학자와 같이 아니하고 은혜를 사모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사모님도 기뻐하고 목사님도 기뻐하고 목사님 갈 때까지 우리 집에서 식사 좀 해줬으면 안 됐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도 좀 받으십시오, 여러분.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그 개혁 신학자 중에서 그 바벤크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바벤크에 대한 책을 사실 공부했는데 그때 너무 비싸서 이게 조직신학 책이 네 권인데 이만큼 두꺼운 건데 그런 책들하고 이런 걸 못 샀어요. 그런데 이분이 뜻밖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뭐 좀 선물할 거 없나 생각했는데 목사님 혹시 이 책 필요하지 않은가요? 보니까 제가 찾던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 책을 보니까 이 책을 그냥 그 헤르만 바벤크라고 하는 책하고 그 다음에 볼코프의 조직신학 책하고 이렇게 책을 갖다가 열 권인가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 책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보면 그냥 어쩔 줄 모르잖아요. 제가 얼마나 막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서 의지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신비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고 그 사람을 가서 고쳐주었습니다. 이방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사탄의 그 손아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큰 수고를 하시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귀신에서 해방된 그 사람은 사탄의 체력 아래서 빠져나오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예수님이 해준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참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참 무정하고 잔혹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 이웃에 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정인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 전염병의 공포, 경제위기의 공포, 지진의 공포. 여러분 파키스탄에는요 홍수가 나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천여명 이상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고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아프가니스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나가는지 기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멀리 바로 가까이 시카고 남쪽에는 지금도 총기 소리가 나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우리 몸을 바쳐서 주 앞에 헌신하고자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거의 한 달 전에 본문을 딱 이렇게 해놨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말씀이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에 불고 있는데 그 한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에 갈 것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 아내와 둘이 가는 것은 단기 선교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이번에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겸손히 성겨서 마음이 열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구원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감격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피곤하고 또 불편한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선순위가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귀신 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도 변화되어서 우리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감격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의지적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이번 일주일 동안 감격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